이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고린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고 또 아마도 갈라디아서 역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긴 시간을 머물렀던 것은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평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될 사실은 이 바울이 장기간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것이 이 반대와 핍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와 함께 늘 함께하니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 네 앞길에 어떠한 장애도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아니지요. 사사건건 너를 물고 늘어질 방해꾼들이 없을 것이라 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한 때때로 방해꾼들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편할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앞에 어떠한 장애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면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때로 사지로 몰아넣겠지만 그 혹독한 환경이 너를 삼키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지요. 아무 장애도 없는 이 무균실에 놓인 아기 같은 운명이 아니라 이 세균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이 면역력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어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곳에서의 안전을 담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약속이 유효할 것인지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이 고린도에 머물러라 라는 뭐 이런 약속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이제 주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고린도를 서서히 떠나야 될 신호를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 전환을 알리기 위해서 12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이 일행이 이 고린도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바울의 모든 연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정확히 알수 있는 연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아테네를 방문했던 시기나 고린도를 방문한 시기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던 때와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렀던 시기를 고려해 보면 그약 51년에서 52년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요, 자꾸만 그 역사 비평적으로 읽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린 실제로 이 비평적인 시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이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이지요. 때때로 은행원이나 보험 판매원들이 우리에게 신용카드를 판다든지 이뭐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 할 때는 우리가 이 비판적인 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리하지요. 그렇지 않고 시키는 대로 덜컥 사인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좀 곤란하지요. 딱이 미운 털 박히기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들을 때는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은 믿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유익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흠을 내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내버려 둘수 없으니 이 성경 외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점검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명백히 발견되는 그 증명이 인증되는 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1905년에 이 그리스 델피에서 이 갈리오 총독의 비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 PPT에 혹시 있죠? 예. 여기 이 비문입니다. 예, 갈리오 비문이라고 하는데, 한 조각조각이 한 여러 가지 이러한 비슷한 비석들이 한 9개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1905년에 발견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조금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요거 감마이죠. 감마 G자 감마의 알파입니다. A. 요거는 A가 아니고 옆에 보면 A자 표시가 없죠. 예, 요거 이 쉐브론 모양 이두 개는 L입니다. 영어로 치면 L인데. 그러면은 GALLI 오메가 맞죠. 갈리오라는 이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나머지 것들은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해석을 못합니다. 예, 제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해석이 다 됐는데 예,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 혹시 있습니까? 예, 다음 거 보면은 이게 복원한 그 델포에 있는 델피라고 하는데요. 이 델포에 있는 그 아폴론 신전입니다. 원래 형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인데 이 주변에서 아까 그 봤던 이 비석들이 1905년에 발견된 것. 이 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뭐 발견되고 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근데 지금 아폴론 신의 신전이거든요. 이 신전 주변에서 이그 비석이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성이 입증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죠. 그러면 이 비문이 발견되기 전에 이 1905년 전에 이 사도행전을 읽었던 이들은 이 성경의 역사성을 읽지 그 믿지 못했던 것입니까?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자들은 이런 고고학적인 증빙이 없이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고학적 발견이 가지고 있는 이 오늘날 이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발견도 가지고 있지요. 예. 이러한 증거 없이 믿은 100여 년 전에 이 신자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논쟁에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또한 이런 증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더 풍성한 증거들을요, 막 즐기면 되는 것이지 꼭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꼭그 설교 때 이렇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요,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이 적개심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 1년 6개월 머물던 바울을 법정에 가서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13절을 보면 그 고발의 내용이 나오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요, 바울이 진짜 율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뭐 지금까지 사도행전 쭉 살펴보고 오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구약의 율법과 새롭게 개종한 이 헬라 개종자들을 조화시키려고 했는지 살펴보아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이 유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바울을 향한 질투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자기들을 따내는 고발한 것은 사회 혼란으로 고발했는데 이 바울이 자기들보다 늘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변론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라고 하지요. 그러나 로마 총독 갈리오는 바울에게 이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피고인은 반드시 변론의 기회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갈리오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을 가로막은 것은 애초부터 지금 이 재판, 이 송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것은 자유로운 로마 사회에서 종교 간의 분쟁이거든요. 그러니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뭐 불교가 기독교 고발할 수 있습니까? 뭐 자기들과 다른 진리를 가르쳐서 뭐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고발할 수 없지요. 같은 명분으로 기독교가 뭐 불교를 사회법정에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송사입니다. 지금 로마 총독 갈리오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변론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말씀을 보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관이 되기 원치 아니하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법정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과 좀 비슷하지요? 그 누구 재판입니까? 누구 재판과 좀 비슷해요? 예수님 재판할 때와 비슷합니다. 그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고발했을 때, 빌라도도 사실 어땠습니까? 이 지금 총독 갈리오와 똑같은 태도를 가졌었지요. 빌라도 역시 로마 국법에 의해 이 예수님을 처벌할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문화와 종교의 문제이지 로마법과 제국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님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문제도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기는 알았어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 하지만 관여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유죄라고 선고하지도 않았고요. 무죄라고 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성가신 일에 자기 자신만 빠지고자 했을 뿐이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하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 너희 그 강도 강간범 이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이 거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 총독 갈리오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도 특별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국가의 전복을 시도할 만한 인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겠죠. 이거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인물 한명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가지지요. 로마법에 따르면 이는 무죄일 정도가 아니라요, 무고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군중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로마 총독 갈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향한 고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예, 법정에서 다 내쫓지요. 다 나가라. 그러나 군중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엉뚱한 게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법정에서 쫓겨났으니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서 회당장을 잡아서 때립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희생양을 원했고 바울에게 분풀이를 하지는 못했고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습니다. 이 법정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이 집단적인 폭력, 그 일종의 린치이지요. 법정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총독 갈리오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이지요. 이 일을 상관하지 않더라고 합니다. 빌라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저 자기 문제가 아니라면 관여하지 않는, 이 대중들이 불법을 원하지만 나의 책임이 아니라면 관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 나온 회당장 소스데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언급하는 인물이지요.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스데네는 유대인이긴 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원래부터가 크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평소에 아마 바울을 크게 질책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희생양으로 매를 때렸습니다. 이 강도, 강간을 일삼았을 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던 군중들처럼 이 성난 군중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랬고요. 총독 갈리오도 그랬습니다. 군중을 두려워했죠. 그러니 자기 책임만 면할 수 있다면 불의도 못본척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 빌라도도 알았고, 바울이 무죄인 것 갈리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이 성난 군중의 뜻을 거스르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이처럼 긴장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수라도 이늘 옳은 것도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옳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 편에 서주는 사람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고 나도 알지. 뭐 나도 그게 옳은 거다 알지. 몰라서 이러나. 뭐 그래도 내 사정이 이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이 악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욥에게 이뤄진 악한 일들을 허용하셨듯이 지금 일시적으로 허용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 비판적인 태도로 또한 비관적인 태도로 소망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긴장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던 바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정과 또한 교회 또한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